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사진을 충분히 찍은 후 침대에 누웠다. 헤드도 없는 침대, 얇디얇은 매트리스에 스프링은 삐거덕대고 이불은 단출했지만 아늑하고 충분했다. 방을 채우고 있는 풍요로운 빛 덕분이리라. 잘 부탁해 나의 하얀 방, 샵 스바놀름. 쓸만한 사진을 몇 개 추려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곧 누군가가 덴마크는 반지하도 로맨틱하네요 흐흐라며 댓글을 달았다. 바닥이 노란 장판이었다면 로맨틱이고 뭐고 없었겠지. 얄궂은 상상을 하며 그대로 첫 잠에 빠졌다. 바닥은 나무마루였다. 물론 새하얗게 칠해진. 썸머, 밖으로! 아침 7시, 알람에 눈이 번쩍. 그대로 샤워실로 내달렸다. 거주자가 8명인데 세면대는 한 칸, 샤워는 그나마 두 칸, 화장실은 심지어 남녀 구분 없이 한 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걸? 7시 반이 되도록 공용 공간이 고요했다. 샤워를 마친 후 부엌에서 우유와 시리얼로 아침을 만들고 있으니 어제보다 더 부스스한 몰골의 농부그룹 멤버들이 나타나 굿모닝 하고는 호밀빵 덩어리를 슬라이서에 넣더니 숭덩숭덩 잘라 하나씩 입에 물었다. 다들 고양이 세수만 하고 일을 나갈 본세였다. 방으로 돌아와 첫 근무를 위한 작업복을 입었다. 어제 레오니를 따라간 창고에서 챙겨온 것들이다. 그곳에는 노동자의 교복이라 할 수 있는 체크셔츠부터 청바지, 멜빵바지, 모자, 장화는 기본이고 입자마자 패셔니스타가 될 것 같은 항공 점프수트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게스트들이 떠날 때 두고 갔거나 스반홀르머들이 내놓은 것으로 160cm가 채 안 되는 내게는 하나같이 너무나 컸다. 사이즈만 얼추 맞는다면 소재고 스타일이고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시간이 담긴 옷에 몸을 넣으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온이라는 사연은 무의미해지는 듯했다. 공동체에는 거울이 귀했다. 세면장에 반신 거울이 하나, 각자 방에 얼굴 거울이 하나 있었다. 내 방에도 벽 거울이 하나 있는데 하도 높이 걸려 있어서 내 키에는 까치발을 해도 눈썹까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전신 거울은 식당에 하나 있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나 내 전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스바놀룸의 거울 거의 없음 상태가 좋았다. 내가 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랄까? 7시 50분. 동료들은 메인 빌딩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각자 자전거를 꺼내 타고 일터로 향했다. 레오니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길을 안내했고 나는 뒤따라 걸어 패킹 팩토리에 닿았다. 팩토리 내부는 이미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활기를 강요하는 아침 라디오 소리로 시끌시끌했다. 팩토리 가운데 빈 공간에 사람들이 슬슬 모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둥그런 대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게스트 외에 농부그룹에 소속된 스반홀르머 몇 명, 농업학교에서 인턴십으로 온 아이 등 여자 대여섯, 그리고 상투머리 남자가 하나 있었다. 나도 눈치껏 끼어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농부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 해보자. 의지가 솟던 그때, 그가 나타났다.
모두 안녕.
큰 키에 듬직한 어깨, 부리부리한 눈, 굳센 콧대, 시원한 인매. 대체로 건장한 가운데 묘하게 어울리는 귀여운 뱅 스타일의 앞머리와 금발 포니테일. 농부그룹의 대장, 한나다. 그는 동그라미 안으로 척척 걸어오더니 나와 가볍게 눈을 마주치고는 싱긋 웃었다.
웰컴, 썸머.
눈빛에 호의가 그득했다. 아, let me introduce myself. 자기소개라도 할 요량으로 머릿속으로 영작을 하고 입을 움찔거렸는데 한나는 틈도 없이 오늘 할 일을 읊기 시작했다. 일은 밭에서 하는 일과 팩토리 안에서 하는 일로 갈렸다. 몇몇이 밭으로 차출되고 나를 포함해 남은 사람들은 콩 고르는 일을 배정받았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또 콩이야? 어우, 지겨워.
아, 콩 고르기란 지겨운 일이구나. 나는 빨리 습득했다. 콩 그룹은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이동했다. 컨베이어 벨트라니. 산업화, 분업화, 자동화의 상징. 인간을 인간답지 못한 노동으로 이끄는 도구, 종합적인 사고를 막고 단순하고 부분적인 노동에 길들여 결국 인간을 산업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격을 파괴하는 도구. 이래서 다들 콩 고르기를 싫어했구나. 우리는 벨트 앞에 일렬로 섰다. 사악한 기계의 전원을 켜자 탈탈탈탈탈 굉음이 귀를 때렸다. 벨트의 왼쪽에서 한 사람이 콩을 흘리면 탈탈탈탈탈 소리에 맞춰 통통통통통 콩이 튀어오르며 벨트를 타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벌레 먹거나 부러진 콩을 골라 앞에 놓인 쓰레기통에 던졌다. 벨트의 오른쪽 끝에는 커다란 상자가 놓여있는데 말짱한 콩만 그곳으로 와르르 떨어지는 것이다. 나는 입이 불쑥 나왔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첫 임무로 주어지다니. 삽이든 낫이든 농부다운 도구를 들고 밭을 망치는 야생동물이나 종잡을 수 없는 악천후와 싸워가며 작물을 지키는 와일드하고 섹시한 그림을 그렸는데 현실은 어둑한 공장 안에서 흐르는 벨트에 두 눈을 받고 로봇처럼 양팔을 휘둘러 콩이나 던지는 일이라니. 실망이었다. 하지만 뭐, 반일의 비읍도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 일부터 해봐도 나쁘지 않겠지. 요리사도 설거지부터 시작한다니까 뭐. 그런데 몇 분이나 지났을까? 결국 나는 느끼고야 말았다. 뭐지?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오, 너무 신나!
빠르게 지나가는 콩무더기 안에 숨은 작은 흠집. 만원 관중의 야구장에서도 내 친구만은 내 눈에 쏙 걸려드는 것처럼 그걸 콕 잡아내는 쾌감. 불량 콩을 손끝에서 놓치고 아차하면 다음 사람이 기가 막히게 낚아채 던져버리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통쾌하다. 하이파이브라도 해야겠지만 콩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눈웃음만 주고받는다. 굿잡.
첫날부터 정신없지?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한나가 다가와 큼직한 헤드폰을 씌워주었다. 공업용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었다. 엄청난 무게와 압박감으로 얼굴이 찌그러질 듯했지만 순간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음악과 나 그리고 춤추는 콩들만 남았다. 영화 라붐의 그 유명한 장면처럼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나의 뻣뻣한 관절도 박자를 타기 시작했다. 고개를 까딱까딱, 어깨를 들썩들썩, 팔을 허이허이 휘둘렀다. 우리가 내던진 불량콩이 신나게 허공을 가로지르는데 바로 그때 벨트가 뚝 하고 멈췄다. 고장인가? 어서 고쳐줘. 한참 흥이 올라온 나는 어리둥절한데 다들 이때다 싶게 장갑을 벗어던지고 벨트에서 멀어졌다.
티브레이크!
벨트 시작점에서 콩을 흘려주던 남자가 외쳤다. 오전 10시 반, 이제 몸이 더워졌는데 벌써 신다고? 뭐랬다고? 기계를 돌려라!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썸머! 밖으로!
어깨를 떨구고 털레털레 창고 밖으로 끌려나갔다. 햇살은 포근하고 하늘에는 구름이 동실동실 떠있었다. 우리는 우유 상자 크기의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가져와 깔고 앉았다. 소피가 팩토리 부엌에서 홍차와 커피를 한 주전자씩 만들어왔고 누군가는 컵을 챙겨왔다. 나는 차 대신 이곳 목장에서 짰다는 우유를 골랐다. 캠프일에서처럼 이 우유도 전유에 가까울 것이다. 전유는 마트에서 파는 우유처럼 새하얗지 않다. 유지방 때문에 연한 상아색을 띈다. 마시면 입안에 고소함이 그득 들어찬다. 살찌는데 최고다. 우유 수염을 핥으며 멤버들에게 물었다.
콩 고르기를 왜 다들 싫어하는 거지?
레오니는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다.
바깥이 좋으니까.
둘러보니 모두 양팔을 허리 뒤로 보내 박스를 짚고 햇볕을 얼굴 전면으로 받아들이는 해바라기 자세를 하고 있었다. 눈은 지그시 감고 햇살을 폐포 하나하나에 밀어넣듯 깊고 촘촘한 숨을 쉬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녀석들이 그것을 끌어당겼다. 그늘에 앉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정말 이유는 그것 하나였다. 농부그룹 멤버들이 콩 고르기를 싫어하는 것은 분업화에 대한 저항이나 노동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 목적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콩 고르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 밖이 좋은 것이라 했다. 볕이 있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우유가 든 컵을 비우고 동료들의 볼에 보송보송한 햇살이 닿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라면 한창 자고 있었을 이 시간. 아침에 햇살이란 살구색이 섞인 핑크빛 21호 파우더 같은 것이로구나. 구름이 움직여 내 자리에도 볕이 들었다. 따사로웠다. 나는 힙색에서 선크림을 꺼내 온 얼굴에 빈틈없이 발랐다.
KBS 오디오북
내 몫의 세상을 움켜준다. 노랑따렁이가 생긴 날부터 공동체 이곳저곳을 더 멀리, 더 깊게 산책하고 있다. 공동체 바깥은 겹겹이 언덕이지만 내부는 잘 닦인 평지인 데다 곳곳에 아기자기한 시설이 있어 자전거 산책은 매일에도 질리지 않는다. 공동체는 메인 빌딩 앞과 뒤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뉜다. 앞쪽으로는 식당, 유치원, 집 몇 채, 스토어 등 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들어서 있다. 카페를 겸하는 스토어에서는 우리 농장에서 재배한 작물이나 소금, 오일 등 품질 좋은 유기농 공산품을 입고해 판매한다.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고 지나가다 간판을 발견하고 들르는 사람들도 있다. 명색이 스토어인데 수익을 내겠다는 치열한 의지는 도통 없다. 인기 없는 미술관에 있을 법한 느긋한 기념품 가게 느낌이랄까? 공동체 사람들도 스토어를 이용하는데 상점보다는 카페로 찾는다. 나 역시 지금은 반일의 매력에 빠진 흙투성이이지만 도시인간의 갈망을 무시할 수 없었다. 왠지 찌뿌둥할 때면 밭에서 돌아와 샤워하고 나름 귀여운 옷을 입고 스토어에 간다. 일꾼이 아닌 손님이 되어 테이블을 잡고 그림을 그리다가 헨슨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주문하는 호사를 부리면 카페 금단 현상이 가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카페에 앉아 보내는 허송세월이 없는 삶이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메인 빌딩 뒤로는 자연이 펼쳐진다. 완만한 잔디 언덕과 손바닥만한 호수가 있는데 스바놀르머들은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집 뒤에서 캠핑 기분을 내는 일상. 이런 여유로운 시설과 환경은 모두의 재산으로 꾸려지고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 잠시 머무는 게스트 역시 햇살이 좋으면 매트리스를 끌고 나와 그 위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즐긴다. 문자 그대로 선베드인 셈. 잔디 언덕의 아래로는 깊은 숲이 이어진다. 걷고 싶을 땐 숲 입구에 만만한 나무에 자전거를 세워둔다. 공동체 안에서는 자물쇠가 필요 없다. 사람들의 걸음으로 생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돼지들을 위한 지능 목욕탕도, 목동과 양치기계가 쉬어가는 오두막도 나온다. 어떤 표식도 울타리도 없는 숲 그대로의 숲. 빨간 망토를 두른 채 걸으면 늑대가 와서 말을 붙일지도 모른다. 숲의 끝에는 너른 들이 있는데 우리 목장의 소들이 풀을 뜯는 곳이다. 어둑한 숲을 관통하는 오솔길의 끝에서 터져나가듯 펼쳐지는 이 들판이 나는 참 좋다. 빛에서 어둠으로 다시 빛으로. 숲 끝머리에 서서 한가로운 소들을 바라보곤 한다. 한 번은 늘 느긋하고 순해 보이던 녀석들이 동시에 일어나 어디론가 뛰는 순간을 마주했다. 두두두두두 소들의 발굽에 들판이 진동하고 육중한 기세가 내 발바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들판과 숲 사이에는 울타리도 없는데 저들 중 하나가 내 쪽으로 뛰어들면 어쩌나 겁이 잔뜩 났다. 다행히 소들은 인간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갈 길을 갔다. 만물의 영장이라며 잘난 척하는 인간이지만 500kg이 넘는 소가 보자면 한 주먹, 아니, 한 발굽거리도 안 된다. 어쩌면 소들은 맑고 큰 눈을 끔뻑이며 이 졸부들의 사정을 봐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